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욜로 인생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욜로 인생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는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전도서가 솔로몬 왕 노년에 그가 이제 그의 일생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을 그의 후손이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내용 자체가 막 허무한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경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 끝까지 이제 그 정경성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전도서 자체가 다윗 왕과 그러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적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라고 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서 이제 기록 목적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비평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그냥 지혜의 글들을 이렇게 모은 거다,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시가서의 목적을 우리가 살폈죠.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 전도서의 내용은 일단 솔로몬 자신이 직접 인생을 통해 그 체험한 어떤 그이 깨달음들을 일종의 이제 간증 형식으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읽는다고 그랬는데, 이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34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 보름부터 7일 동안 하나님께 예비하는 날로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입니다. 그 목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에 각종 곡물과 과일 등의 수확을 끝내고 그걸 이제 저장한 후에 출애굽 직후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이 광야에서 이끌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이 약속의 땅에 와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뜻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일종의 뭐 추수감사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이 절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집안이 아니라 바깥에 텐트,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불편한 생활을 했거든요. 저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게 할수 있었던 분이 누구냐? 이제 그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 민족도 떠돌이도 아닌 자기 땅, 자기 집인 곳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서 편리한 삶에 젖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살려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자손 대대로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이 명하시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일곱째 해, 그러니까 이제 빚을 면제해 주는 그런 면제년, 그 해에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모아라 그랬어요.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읽어줘라, 가르쳐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또 거기에 남녀 아이까지 다 이걸 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종교력으로 볼때 7월 15일이면 한 일주일간 그렇게 초막을 짓고 편리한 삶을 떠나 일부러 불편한 삶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고, 후손들에게 또한 자신들의 그 걸어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순간 자신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욥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수 있었던 것처럼, 이 초막절에 읽는 전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준과 가치를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래서 보낼 받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날이 이제 이 전도서를 읽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저자는 글의 초두부터 이제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걸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를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적 하에 이 말씀들이 적혀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자인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보낼 받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은 많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육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래서 이 창조주가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이 길에서 벗어날 때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저 어쨌든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집필하고 이렇게 적고자 했던 동기와 배경은 전적으로 그 저자인 이 솔로몬 인생의 그 역경을 통해 그러니까 이 노년에 적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인생을 걸어왔던 그 모든 길과 그 경험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그 사명을 맡길 때 참 그는 참 제법 그 초창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같아 보였죠. 근데 결국에는 점점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밑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 이제 깨닫게 된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사명과 계명으로 주신 그 기준에서 멀어져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 전체를 이제 되돌아보며 깨닫게 된 그 교훈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안에는 중복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613개의 명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365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하지 말라는 게 365개면 거의 뭐 매일 하나씩 361년이 365일이니까 그 정도로 많다는 건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재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자꾸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속을 살아가는데 거기 안에 친구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보러 하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올 때가 많은데 이게 성경을 바르게 모르면 우리가 참으로 이게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답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인생을 좀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인데 이제 그 인생을 막 시작해가지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배워가는 미래의 끝을 모르는 안목이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사실 답을 말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원리로 보면 솔로몬도 그 인생 속에서 똑같은 그 이런 믿음의 그 길들을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도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는 이제 왕이 됐고 모든 조건과 권세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머리가 아주 굉장히 잘 돌아가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을 따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들을 이제 아마 이 솔로몬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본능적 욕심대로 절제 없이 행하는 그런 삶에 빠져들어서 아내를 1,000명이나 둘 정도로 결국 자기의 생각과 느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유행과 감각과 느낌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난번 아가서 때에서 아가서 때 그 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름대로 통혼 정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뭐 국가와 결혼했어. 이래가면서 국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많은 이방 여자를 얻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와 합당한 변명이 있다고 해도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선을 넘어서면 결국 파멸과 절망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든 뭐 죽어서든 결국 생명과 축복이 아닌 죽음과 저주의 길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를 들면 이런 뭐 중력의 법칙 이거를 뭐 거슬러서 내가 좀 실험을 해보겠다 해서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의도했든 안 했든 뭐 그걸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 그런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고 그렇게 알아가기보다는 그가 그냥 저질러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냐라는 그 진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어떤 성도들 중에 자기는 무슨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금방 다 걸려서 들통난다고 막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빨리 걸리는 게 축복이죠. 솔로몬처럼 그 평생 동안 그 죄악된 길을 가는데도 괜찮다, 축복받았다 이래가면서 그렇게 걷다가 인생 끝장 날 때쯤 돼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안다면 그건 참 불행이고 저준 거죠. 어쨌든 솔로몬이 그런 죄악된 인생을 고집스럽게 살고 나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 끝에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적은 것인지 전도서다라고 보는 겁니다. 쓰디 쓴 인생의 고백.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참된 인생의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이제 전도서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3대 왕이었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라고 그랬죠. 아버지 다윗에게 왕비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장 그 배경은 아마도 어머니들까지 가세했던 치열한 왕과의 그 권력 암투 속에서 아마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손위 이복 형제였던 아도니아가 학깃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막 스스로 이제 왕이 되겠다 막 이렇게 막 결정을 해서 그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이제 어쨌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됐었었죠. 그렇게 이제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은 다윗이 원래 짓고자 했던 그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을 건립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막 드리는 이런 뭐 이 순종의 삶을 사는 등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 통치 초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가 아마도 잠언서를 적었을 거라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그 주변 강대국가의 그 어떤 그 이 통혼 정책을 통해서 자기가 맡은 나라를 좀 안전하게 지키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이제 어떤 그 생각을 따라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제 다윗성에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참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예루살렘 성전도 막 짓고 막 승승장구할 때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기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막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해서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이 마음을 보고 되게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때 어떤 일을 했냐? 그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했다. 이게 이제 한 구절에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죄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여부는 어디서 기준을 가지고 찾을 수 있냐면 그 신의 산 약속이에요. 신의 산 명령, 레위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그들이 이제 역사 속에 행하는 이런 행동들이 온전한 건지 잘못된 건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의 꿰매 빠져서 너희 아들들이 주를 떠나서 결국 우방으로 우상 숭배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진멸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주셨거든요. 자, 이런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가운데 있는데, 근데 솔로몬은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그 이방 여자를, 공주를, 이집트 공주를 데리고 왔고, 그것도 그렇게 한 번의 실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명의 여자를 얻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외국인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통혼 정책의 근거에서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집스럽게 행했다라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 죽음을 넘나드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서 결국 그 은혜로 주변국을 다 평정했죠. 그리고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나라를 세워놓았는데, 그런 일생의 헌신을 통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도 잘 지켜보겠다 하면서 택한 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세상의 이 잔머리 굴리는 그런 세속을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통혼 정책적인 삶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의 삶,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머리 믿고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나라와 연합을 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고집스럽고 죄된 삶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집트와 같은 이 주변 열강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국가를 좀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긴 했죠. 그 외국 공주들 다 데려다가 완전히 그냥 어떤 가족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분명히 외부로부터 군사적 침략 위험은 당장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대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면서 알려주셨던 그 공주들이 결국에는 가지고 들어온 그 이방 우상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정과 정욕을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죠.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 솔로몬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던 겁니다. 이방이라는 게 혈통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게 이제 이방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포로 귀환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짓고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방향을 잃고 가는 그런 삶이 됐던 거를 알 수 있었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방과의 결혼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걸 분명히 지적하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 느헤미야 13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결국 죄 짓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한 번만 아주 조금만 5분만 더 하는 식으로 자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존재의 이유를 따라 살지 않는 현재의 이 편안한 삶이 결국은 뭘 만드느냐. 결과적으로는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가득한 참담한 결과. 결국 지옥을 만나게 된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적혀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솔로몬처럼 조금씩 세상과 어울려 사는 삶은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기록자인 솔로몬은 그에게 맡겨진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여러 가지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가 어떤 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늙은 때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주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걸었던 헛된 이 시간 낭비하던 잘못된 길로 이제 다른 사람이 절대 가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피토하는 간증을 한 게 이제 전도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을 만나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쓰고 좁고 거친 길이라고 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길인 것처럼 보여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알기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말씀의 가치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도착할 그 끝을 먼저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도착할 곳으로 나아갈 길을 현재의 삶에서 찾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내가 원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쨌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딱 한 번의 인생을 살죠. 이 땅에서. 요즘 뭐 YOLO라는 말이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You only live once.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가 과연 그 인생의 끝에서 영원한 지역에 도착하는 그런 길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도착하는 길을 따라갈 것인지 잘 분별해서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의 그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이나 장식품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질을 지닌 인격적 존재로 창조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아니라 내가 자유질을 가졌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펴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정하신 인생을 살고 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존재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이 가능한 영적인 성품과 성숙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가치와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성도로서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번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정말 주의 길, 주님이 창조하셨고 꿈꾸셨던 그 길을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